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휴전과 인질 석방 등에 관한 하마스 측의 역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카타르에 이어 어젯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하마스의 역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셰이크 모하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미국,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가 마련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전달한 일시 휴전안과 관련해 하마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질 관련 합의의 갱신과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각 단계별로 45일 동안의 3단계 일시 휴전 계획을 역제안했다고 자체 입수한 관련 문서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들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맞교환, 가자지구 재건 시작,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시신 유해 송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100여 명 가운데 31명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인질들의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나머지 인질들의 가족들에게도 인질들의 현재 상태 등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당시 약 240명을 인질로 붙잡아갔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협상을 통해 석방된 인질 외에 136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로의 인도주의 물품 반입 경로인 남부 라파시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습과 탱크 포사격 등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 지역 민가에 대한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경찰 차량이 공격당해 경찰관 6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준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27,585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당시 대응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과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당시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인을 인질로 잡고 있던 집에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자국민을 사망케 한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인근 해역을 지나는 상선들에게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오전 1시 45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 무장 세력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남홍해와 아덴만을 향해 총 6발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발은 아덴만을 통과하는 마셜제도 국적 그리스 소유 상선 MV 스타나시아호를 겨냥했고 오전 3시 20분경 스타나시아호 인근에서 일어난 폭발로 선체에 경미한 손상이 보고됐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이 이 상선 인근의 수면에 떨어졌으며 오후 4시 30분에 발사된 세 번째 대함탄도미사일은 이 선박 인근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라븐함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밖에 남홍해를 지나던 바베이도스 국적 영국 소유 화물선 MV 모닝타이드호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함탄도미사일 3발이 후티 지역에서 발사됐으며 이 미사일들은 이 상선 근처의 수면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해역을 지나는 국제 선박들을 드론과 각종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드론 전담부대 창설을 예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와 총참모부가 드론 체계를 위한 별도의 부대 창설 작업에 나서도록 하는 관련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강하게 비난하고 러시아 북한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이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싶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 차차 흐려지고 함경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에서 받은 탄도미사일을 9번이나 쐈다며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더욱 집중하며 국제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as we sit here, Russia continues to flout international law as it doubles down on its violations of the UN arms embargo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우드 차석 대사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는 탄도미사일을 최소 9차례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오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영내 안정과 세계 비확산 체제는 물론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우드 차석 대사는 분명히 하자면 러시아는 이 전쟁의 유일한 침략자고 오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고 말했습니다.
To be clear, Russia is the only aggressor in this war and the only one that could end this war today.
또한 푸틴이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유엔 헌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시킬 것과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무기 및 물자 조달을 중단할 것, 그리고 안보리 회원국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취임 27일 만인 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5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와 공급망 협력 등 한중관계와 북핵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이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새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과 이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환기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형세의 긴장엔 이유가 있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과 자제력을 유지하고 긴장을 격화하는 언동을 택하지 않은 채 대화와 협상으로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북한에만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 7차 핵실험 같은 중국 안보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도발이 아닌 대남 정책 전환이나 미사일 개발 문제로 북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왕 부장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중 외교 장관 간 대화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핵심에 두고 공세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대목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측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치며 중국 당국이 붙잡은 탈북민 증가와 이들의 대규모 강제 북송이 국제 문제화된 시점에서 중국도 이를 무시하지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고 그러나 우리 당장 임박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억제하고 중국 측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에 대한 공개 요청은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중 두 외교수장은 양국 갈등 최소화 그리고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대한국 정책에서 안정성,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종일관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중 간 경제적 연계가 긴밀하고 생산망과 공급망이 고도로 연관돼 있다며 경제 문제의 정치화, 안보의 일반화와 도구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고 조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의 속도를 내기로 공감했다고 상기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하자고 제안했고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유한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경제 안보와 가치 외교 관점에서 미일과의 협력에 집중하고 공급망 탈중국화를 시도했던 지난해와 달리 중국과 경제 등 부분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경제 문제가 자국 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명예 교수의 진단입니다.
작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북한 핵 개발에 따라서 공포의 균형을 잡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현안인 경제 문제라든가 뭐 지역의 어떤 새로운 질서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올해는 새로운 어떤 관계 설정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이 연초부터 시작이 됐고 비교적 그쪽을 이제 올해는 좀 신경을 쓰겠다는 방향이라고 저는 봐요.
익명을 요구한 한국국책연구기관 전문가는 중국이 통상 전문가인 조 장관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조 장관이 미한일 협력을 우선순위로 두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한중일 정상회의 등 고위급 교류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중국이 신중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올해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나서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한중 양국이 단기적으로 경제 분야 협력을 모색하면서 큰 틀의 관계 설정은 정세 변화를 봐가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총선 또 미국의 대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세 변화를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올해보다는 이런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정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통화는 전임인 박진 전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왕주임과 통화하는 등 종전 관료와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걸끄러운 한중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6일 국무부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의 처지뿐 아니라 미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도 북한과 기꺼이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대 소년마저 가혹한 노동형을 살게 만드는 북한의 악법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터너 특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터너 특사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거의 넉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둔 건 무엇인가요?
I've largely been focused on shining the spotlight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저는 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 탈북 난민과 탈북자 커뮤니티에 관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우려를 듣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이 다자간 공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는 지난 30년의 북핵 외교가 실패하면서 인권 우선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전직 관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 우선의 정책에 동의하시나요?
Of course I do.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coming out more.
네, 물론입니다. 이 북한을 둘러싼 대화에서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해외 노동자를 이용하는 북한 정부의 행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행정부에선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ell, first I would say that I have been appointed to my position, which I think is a huge step forward.
먼저 제가 제 직책에 임명된 것은 우리의 더 폭넓은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에 따른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카운터파트인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와도 정기적으로 접촉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와의 협력은 어떤가요?
Senior official Park and I are in close contact at all times.
정박 대북 고위 관리와 저는 항상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업무를 가장 잘 통합하고 안보와 인권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총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안보 문제를 둘러싼 대화에서 인권 상황은 이러한 모든 안보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묶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네, 특사님은 취임 후 발표한 다섯 가지 중점 계획 가운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하지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서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유엔과 탈북민들은 지적합니다. 어떤 대응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Well, first, thank you for raising these three so-called evil laws. The laws themselves.
네, 먼저 소위 악법으로 불리는 이 세 가지 법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 자체는 매우 가혹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법 중에 하나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10대 청소년들을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기소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고 있는 조치 중 하나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가혹한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 이외에도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북한 인권 증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어떤가요?
So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at the strength.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러한 동맹의 힘은 분명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의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측의 카운터파트인 이신화 대사와 정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명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미한 양자협의를 재개했고 이 협의를 통해 북한 인권 증진, 북한 내 정보 접근성 제고, 또 난민 문제, 재정착 문제 등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측면에 걸쳐 협력을 조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각에선 말이 아닌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중국의 행태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나요?
So the US has made our position 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들과의 양자 대화는 물론 다자 대화에서도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강화할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So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coming up in the coming year to continue to apply pressure.
앞으로 중국과 다른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받는 끔찍한 처우와 상황을 매우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에 큰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노력이 중요한가요? 또 어떤 지원 노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까?
You know, I think in many of the diplomatic conversations that we have, we
우리가 하는 많은 외교적 대화에서 우리는 종종 지정학적 공간과 대화에 매몰돼 그 대화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끝에 실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난민과 탈북자들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권 존중 사회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은 언젠가 우리 생애에 언젠가 바라건대 북한으로 돌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세대교체 등 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영어 능력까지 겸비한 창의적인 청년들이 북한 인권운동 전면에 더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I think it's fantastic. I'm so encouraged and I myself have had the opportunity to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고무적이고 저 자신도 이 똑똑한 젊은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이 운동의 미래의 지도자이자 또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젊은 활동가들과 리더들의 에너지와 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구사력에 대한 지적인 능력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쌓고 있다는 점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젊은 활동가 리더들을 조명하고 또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정보 유입 활성화 등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는 제게 지난해 430만 달러를 30여 개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decades, the State Department has been one of the largest donors.
국무부는 이 수십 년 동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최대 공여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문서와 노력을 포함해서 책임 규명과 독립적이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주년이 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터너 특사님도 제네바를 방문할 계획으로 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뭘 강조할 예정인가요?
Yeah. 10 years ago,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네, 맞습니다. 10년 전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철저하게 기록을 했고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제네바에 가면 COI 보고서 10년 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며 북한 인권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방관하거나 이 상황이 10년 더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를 방관하거나 이런 상황이 또다시 향후 10년 동안 계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올해 활동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요?
So to kick off 2024, I hope to return to Asia.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아시아로 돌아가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런 인터뷰를 포함해 북한 안팎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등 제가 밝힌 5대 우선순위에 명시된 많은 노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북한 정부의 3대 악법 폐지를 포함해 북한 주민의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탈북 난민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이미 한국이나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임무의 새로운 부분인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분들을 찾아내 미국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First, to the government.
저는 먼저 북한 정부에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를 다시 제안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미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질문에 기꺼이 답하고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부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는 미국은 여러분의 안녕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북한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옹호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 의지도 상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6일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이 높다는 최근 한국 내 조사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태세 검토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소통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확산 공약도 상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미한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따른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종현 학술원은 5일 한국 내 여론조사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91%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61%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73%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지난해 77%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기본 원칙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난했으며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현안에 깊이 관여해온 캠벨 후보자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심각한 문제로 우려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6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92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 부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낸 캠벨 부장관은 이번 인준으로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아시아 지역의 외교와 안보 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와 군사의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하는 피벗 투 아시아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조율했고 이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 핵심 관계자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미한일 3국 관계에 정통한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발 위험 감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과 관련한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취한 매우 위험한 조치에 우려한다며 북한이 영내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과 다른 핵 역량을 계속 완성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taken very dangerous steps with respect to Russia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면서 이는 우리가 억지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캠벨 지명자가 복잡한 글로벌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국무부와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부장관을 인준하는 것은 우리가 동맹을 지원하고 탄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위기에 대응하고 전 세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6일 북한이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기술을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가 주최한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에 대한 대담에서 북한이 인공지능 AI 지식 기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인 개발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은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해킹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획기적인 기술 사용에 최첨단에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AI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AI 서비스 개발 기업이 출시 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검증하고 보고하는 레드팀인과 데이터 훈련 표준의 투명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새로운 AI 안전센터가 이러한 표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투명성 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AI 규범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모델이 국가안보나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도 인공지능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김 미들베리 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원자로 보호, 워게임 시뮬레이션과 정부 감시 등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태평양 지역 다국적 공군 훈련인 코프 노스 24에 참여한 미국 공군, 해병대, 해군, 한국, 프랑스, 호주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들이 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지상활주 훈련인 엘레펀트 워크를 실시하며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 항공기 33대가 연합해 통합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혼자 싸우지 않고 혼자 억제하지도 않는다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와 작전 능력 향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엘리펀트 워크, 즉 코끼리의 걸음의 시작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런 훈련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존재하는 공군의 존재감과 힘, 대비태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어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국제기구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며 공유하는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대인 권익 옹호 단체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간 위험한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무기가 하마스와 러시아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이런 연계를 생생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대인위원회의 테드 더츠 회장은 6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란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은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 간 강화되는 위험한 동맹으로 인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AJC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아 외교부와 국회 등을 방문한 더츠 회장은 6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12년 동안 플로리다주의 연방하원을 지낸 더츠 회장은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잔혹한 테러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최근의 증거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잔혹한 전쟁에 이란과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연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츠 회장은 AJC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관여한 오랜 역사가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이며 민주주의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공유된 가치 덕분에 삼국 간의 관계가 번창하고 안보 및 경제 문제에서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테오도르 더츠 회장을 단장으로 한 AJC 대표단을 만나 미한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더치 회장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신종 코로나 이후 대표단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미국 조연에 영향력 있는 단체로서 AJC가 한미동맹과 한미일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면서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보다 위협적인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러브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는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와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치 회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지난 1906년 설립된 AJC는 미국 내 가장 역사가 깊고 대표적인 유대인 권익 옹호단체로 미국 내 지부 22곳, 전 세계 10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며 북한 핵 능력 억제가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 고도화를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 핵 우산 정책의 지속성에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이 6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협상을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합의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On insisting on denuclearization is a non-starter with him. A more longer term.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좀 더 장기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대우하는 것일 수 있다며 보다 책임 있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부나 다른 행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래퍼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유리한 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새로운 대북 접근법도 소용이 없다며 이는 미국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잃은 상태이며 북한도 미국과의 외교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대북 외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테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관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감안하면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shouldn't be surprising to anyone that there is a strong sentiment in the republic for a nuclear capability. Given the
클래퍼 전 국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기술적으로 핵 무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그들이 미국에 의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명백한 핵 능력 증대를 고려할 때 이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최종현 학술원이 5일 발표한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3%가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77%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전쟁 물자를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And right now I think it's kind of counterintuitive that the North would launch an attack on the South while they are
클래퍼 전 국장은 또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상황도 지금 못지않게 심각했다며 북한은 언제나 전쟁 직전 상황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군사정보동맹인 Five Eyes의 한국이나 일본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미국 외에도 4개국이 신규 회원 가입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은 일본과 한국보다 더 매력적인 후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와 긴밀한 정보 공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클래퍼 전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북한이 앞으로 유엔 군축회의 수은회 의장국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의장국 수임이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군축 노력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라트비아는 대러 무기 지원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의 향후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은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대러 무기 지원으로 규탄받는 북한이 유엔의 규정에 따라 향후 군축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되고 또 이전된 무기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데 사용됐다는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자들이 다자간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형식 또는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의 의장을 맡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과 전 세계 비확산 및 군축 노력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는 현재 유엔 군축회의 회원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협력 등을 규탄해왔습니다. 캐나다는 군축회의에서 외교적 행위자들의 관여가 외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채 북한의 향후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올해 제네바 군축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북한의 대러무기 협력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캐나다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의미 있는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유엔 규정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공보실은 BOA에 군축회의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며 4주 동안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은 군축회의가 결성된 1979년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들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규정 개정은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5월 말부터 4주 동안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순회 의장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이 국제사회 군축 문제를 다루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파키스탄 무장단체 하마스와 우크라이나와 침략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향후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 시 자격 논란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미 지역 이산가족 10명 중 8명은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했고 생사 확인을 못했다는 이산가족 응답자 가운데 90%가 이를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2023년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북미 지역 이산가족 응답자 중 19.3%만이 생사 확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사 확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산가족 96명 가운데 90%가 넘는 87명이 생사 확인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사 확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9명 가운데 6명은 노령화에 따라 사망 등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 통일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미국과 캐나다 지역 이산가족 825명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한 119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방문 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를 황폐화시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글로벌 보건안보 및 외교 심포지엄에서 세계의 보건안보를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대응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는 최근 세계 보건안보 외교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부서는 미국 외교를 활용해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에이즈 구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계획에 많은 교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질병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또 에이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봉사하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ne of the ways we're doing this is by increasing our collaboration with regional bodie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범미 보건기구와 같은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늘리고 세네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의료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치료제와 검사, 보호장비를 더 빨리 생산하고 배포해 외국에 덜 의존하게끔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미래의 보건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도울 세계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ready, the fund is undertaking vital work to build up regional disease surveillance networks, create early warning systems.
블링컨 장관은 이미 팬데믹 기금은 지역별 질병 감시 네트워크를 만들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 세계 공중 보건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기금이 출범한 이래 미국은 지금까지 총 기부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추가 지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보건안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아이디어와 관점, 파트너십을 위한 친구이자 동맹국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모두를 위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